저희 정말로 이스터 부활절 시리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우리가 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곳에 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알라학사 어시스턴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매우 중요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닥터 마가리 컬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면서 고통 완화 치료 분야에서 10여 년을 일하셨고 UBC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등록을 해주시면 몇 분이 오실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서 중요하고 이미 300여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오늘이 등록 마지막 날이니 등록을 하시고 다음 주 3월 24일 7시 이곳에 월링동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안의 코끼리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제목은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경을 함께 보시고 전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으로도 유익함이라. 자, 함께 앉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 저희들에게 밝히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적용되게 이해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 축구 쿼터백인 톰 브레디는 7번의 슈퍼볼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최고의 삶을 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슈퍼볼에서 우승 후에 가진 60분 동안의 TV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저는 슈퍼볼 반지를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봐, 이게 바로 그거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목표, 제 꿈, 제 삶을 이뤘는데 저는 이것보다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진행자인 스티브 크로프는 빨리 물었죠. 그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톰이 말하기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정해 보이죠?라고 했습니다. 늘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야 할 다른 정점, 성공해야 할 다른 것, 획득해야 될 다른 것, 알아야 할 다른 누군 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불안입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의미는 목적을 암시합니다. 우린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또한 의미는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합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의미는 일관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사건들은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집니까?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각자의 고유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 스스로 답해야 하는 매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의미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스스로를 위한 의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엔지니어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제 삶의 의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 부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학위나 직업, 아마도 결혼과 가족, 또는 금전적 보상이나 휴가, 명성, 약간의 유산, 잊혀지지 않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문제는 학업과 운동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저 내가 해냈어, 끝냈어, 그것을 정복했어라고 하지만 그 느낌은 천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공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진실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그리고 GPT가 뭐라고 했든 간에 자신 안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똑똑하고 현명하고 부유하고 또 막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슬 노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라. 이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큰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고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많은 금과 은을 모으고 아내를 많이 두고 포도들을 주고 자신을 격려함으로써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자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재산, 명성, 성취, 가족관계 이것들은 궁극적인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인생은 연이은 성공과 연이은 성취, 연이은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곡, 때로는 아주 깊은 계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제나 경력 단절, 교회 분열, 이혼, 관계 단절, 중년의 위기, 불치병 등 삶은 우리 모두 이렇게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삶이 흘러갈 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사건들이 이해될 수 없을 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숙고할 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출생, 삶, 고통, 죽음 등 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묶었을 때 이 인생이 정말 이해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미국의 10대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충돌들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살 때 저는 궁극적으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실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약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면 왜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써야만 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삶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욕망에 대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제 안에서 발견을 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제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삶의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미약한 시도에서 진정한 무언가가 전달이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미가 주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삶의 경험 아니면은 성취 아니면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 이런 것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의 학자들은 이집트의 고대 건축물과 유물에 새겨진 표시만 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표시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자신의 의미를 고대 표시에 귀착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의 해석이 원래 저자의 의도에 가까운지 여부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추측은 의도에 그런 가까운 추측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99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고대의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을 보시면 고대의 돌에는 같은 메시지가 고대 그리스어 데모틱 이집트 상형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걸렸지만 이들은 이것이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로제타의 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20년이 걸려서 알려진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학자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의 의미를 재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작가들의 의도한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재발견한 겁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의 삶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목적, 의미, 일관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죽은 언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일까요? 20세기 후반에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작가, 지식인 250명에게 편지를 써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최선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몇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냈다고 인정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어헤드 교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답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버틀런드 러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모든 의미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우리 인생의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삶의 의미는 삶의 저자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또 그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절름발이 남자가 성전 계단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계단에서 고침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던 군중들은 그 기적에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잉태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날지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고도 운명도 또는 우연으로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설계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에 염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서 삶 가운데 우리의 70년대에서 80년은 실제 제작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 우리의 80년은 실제 제작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일 뿐입니다. 세스 루이스가 그 나니아나 연대기에 썼듯이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아무도 잃지 않았고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이 이전 것보다 더 나은 위대한 이야기의 표지이자 제목 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을 다음 인생을 위한 준비로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영원한 관점은 이 삶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사건에도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위아래로 돌고 도는 회전문마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카드 게임으로 봅니다. 또는 주어진 여러분은 여러분께 주어진 현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투로 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관점으로부터 사는 대신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사는 대신에 그런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활동과 우리의 현재 활동과 미래는 과거의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주십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젊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때때로 그들은 스스로를 개척하고 스스로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그것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빈 목사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이 영원한 관계에 들어갈 때 그것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형성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창세 전에 그분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말하는 것이라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가치를 더 많이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그보다 상상 이상의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솝과 여우와 포도에 묘사된 현실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더운 여름날 여우 한 마리가 과수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높은 곳에 있는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포도를 먹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달려가서 포도밭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고 다시 돌아서 몇 번 더 빨리 달리고 다시 뛰어올랐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 뛰고 빨리 달리고 뛰어올랐지만 계속해서 점프하고 시도했지만 마침내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지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담이었고요. 그는 코를 허공에 대고 걸어가며 저 포도는 시큼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포도라는 표현을 sour grapes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단지 그런 신포도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의미를 위해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여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우의 신포도 메시지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득하십니까? 아니면은 비어 있습니까? 이 삶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더 이상 포도를 따러 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별이 있고 고통, 전염병, 팬데믹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로 진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4세기 지식인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인격인 그분의 사랑, 신실, 자비, 공의에 대한 것의 본질이며 그분의 중요성의 무게이고 그분의 화려함의 광채이며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이며 그분의 임재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의 성품이 그분을 반영할 때 그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분의 임재로 드러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타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친절이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 발산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학위를 축복해 주시고 진로를 결정해 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장애물에 직면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지역서점의 자기개발 코너를 서성일 수 있습니다. 그 섹션의 책에서 알려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그런 세션에서 책 하나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찾았지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꿈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별자리 운세를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당신의 장점이 뭔지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당신의 운명을 표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것들, 이런 카운셀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조언으로 아마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기도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할수록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지상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개인적인 성취나 행복 또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함께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인생은 결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을 마음에 염두에 주시고 최고의 걸작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고 영적 은사, 재능, 에너지, 기회, 관계 및 자원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이 매일 어디서나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노래를 하든지 애통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과 매일 어디서나 기쁨으로 나누며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의 19살 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내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그분에게 맡겼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자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1장 21절 9절을 인생 구절로 삼았는데 바울은 이 짧고 간결한 말씀으로 그의 삶의 의미를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이고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면서 그분처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그분의 소명을 따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며 그분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도록 살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익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육체적인 죽음은 그를 예수님과 함께 영생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저의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저에게 의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제게 주신 이 깊은 안식은 그 어떤 것도 저를 요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목적, 의미, 일관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저자인 것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지어간다고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저자가 되려고 시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자가 되는 것을 멈추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창조자이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자이시고 우리 삶을 만드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저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저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생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